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린 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또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온 청년들, 또 최근에 중국에서 온 누님을 통해서 많은 것이 더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또 중국이 변한다는 소식, 또 경제가 변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또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선교적인 또 선교의 방법들도 변해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쉽게 변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것에서는 쉽게 우리가 동화되어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이 어떤 성장과 성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터닝포인트, 또 변화의 시작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은 이후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 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교 다니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또 터닝포인트를 여러 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의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결론을 이으시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에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은 자를 부르셔서 의롭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여러 차례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사실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미국 분들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들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배다라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또한 경배다라는 것도 단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함께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1장부터 11장의 하나의 결론적인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또한 서론적인 또한 겉면의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할 것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피하고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1절에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저희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대적인 어떤 풍조에 대한 어떤 사상,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세대는 다원주의,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시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떤 물질이 좀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또한 성공주의, 또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사조, 또 이 시대다라고 제가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 삶의 생각들이 아마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을 본받아 선한 행실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는 일 속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본받지 말아야 될 많은 생각과 또한 사상들과 많은 악한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야 될 것이라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이 문법적인 어떤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지 함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원어상으로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Continually let you be transformed by라는 표현을 속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계속 변화를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것들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내가 현재 이렇게 변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해야 될 것에, 삶의 여러 많은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등 속에서 있을 때, 우리 상대방과의 어떤 여러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하기보다는 우리 상대방이 변해야지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우리 관계가 잘 회복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참 변해야 될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변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Be transfo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라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져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변해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힘써야 될 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게 명령어로 쓰였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 자체에는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변화를 향한 하나님 앞에 어떤 힘써야 될 영역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를 향한 어떤 순수한 어떤 갈망과 소원과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뜻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청년들이 함께 내주 셀렘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강사로 오신 분이 미국 군목이셨습니다. 군목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 군목의 사역의 길에 드러나게 하셨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오게 되었던 그 시기는 좀 늦은 나이에 오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33살 때 미국에 오셨고 그래서 33살에 미국에 오다 보니까 쉽지 않게 처음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국에서 좀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이 계속해서 아프고 또 장인어른이 쓰러지고 또 함께하고 있는 와이프 그 아내 사모님께서 아주 아프게 되고 중병에 걸리시게 됨으로써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아리조나 쪽의 어떤 사막을 향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생각나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일어나긴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일어나더라도 제 삶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는 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너를 비추셨다. 이미 너의 삶 가운데 빛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하나님의 빛이 이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군대에 헌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것들을 또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삶의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나눠주실 때 참 마음속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고백과 함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미국의 병사들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그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 많은 병사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현장 속에서 또한 군인이었던 그들이 참 방황했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군목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 없었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변화시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